89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를 할 때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권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인권 항목은 여기 세 가지로 나오죠. 평등권, 노동권, 그다음에 자유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 항목,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말하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로서 직업 업무를 할 때에 인권 유린이 되고 침해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등권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그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뭐 고용 형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이렇게 이제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나이 많다고 뭐 당신은 나이 많으니까 우리 재가 센터에 못 옵니다. 일하는 게 안 되겠습니다. 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아니면은 그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등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뭐 앞서서 요양보호사의 원칙 15가지 중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권입니다. 노동이 관련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보장, 동등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이래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로 한다.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 및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죠. 장기간 기한의 운영과 관련된 부당행위, 입법, 비리사실,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신고행위로 인하여 뭐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징계조치라든지 신분상 불이익, 근무상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0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직무향상교육,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지원, 그 밖에 복리향상에 힘써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입사해서 요양보호 장기기관에,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요양원에, 장기요양기관에 입사를 하시면 많이 점점 좋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 인권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4대 보험이라든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간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입사를 하잖아요. 어디 소속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장기간 기간에. 그러면은 그 재가센터에 소속이 되면은 거기에 근로계약서를 꼭 쓰게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내용 명시해야 될 사항이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이라든지 임금을 받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꼭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명시될 사항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임금을 정해야 됩니다. 시급 얼마며, 한 달에 이제 시급 계산해서 얼마며, 또 임금의 구성 항목, 초우개선비, 모선비, 무슨비 그런 거, 지불 방법, 며칠 날 지불하며 이런 거다 명시합니다. 이건,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명시합니다. 그리고 취업 장소와 종사자가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에 있고요. 또 취업 규칙 내용, 그 다음에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까지 정해놓습니다. 그래, 근로계약서를 아마 여러분도 써보신 분들 있겠지만 다 써요. 다 쓰게 돼 있어요. 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가요, 지금 견본도 있는데 어디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를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관 입장에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이렇게 보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법 29조에 보면은 안전보건 교육을 해라.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는 또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꼭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가 없답니다. 52조에 보면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다음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은, 또 이동하다 보면은. 자, 9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장기간 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보면은 사업주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방사선 문제라든지 가스 유출 문제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관계 작업의 건강장애라든지 단순 반복 작업해가지고 건강장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보건 조치를 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건 그 여러분 입사를 하면은 거의 다 이제 그 이렇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5대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고의라든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재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산재보험입니다. 강제적인 가입보험이죠. 성격이 그렇게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하고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고요. 산재보험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산재보험의 종류를 보면은 요양급여가 있고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직급여는 아니고 휴업급여는 이제 다치면은 100분의 70 정도 급여가 나오죠. 장애급여가 있고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그래서 이런 그 재해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거기 이제 우측에 보면은 네 가지 산재 근로자의 보호 내용이 나오죠.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나거나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이 급여 받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 요양을 협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에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고요. 퇴직 여부와 상관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급여는 양도라든지 압류할 수 없고 채권자가 건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돌봄 서비스 현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에 또 치매에 앓고 있는 경우에 성희롱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성희롱이. 그래서 적당하게 대처를 하고 빠른 상황 판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표 1-27을 보시면 성희롱 행위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4쪽. 성희롱 대처 방안을 보겠습니다. 그 기관 입장에서 장기환 기관 입장에서 한 7가지 대처 방안이 있고 요양보호사 스스로 대처 방안이 한 4가지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첫째는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 시켜라. 장기환 기관에서. 두 번째는 피해가 있을 때는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불이익을 조치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발생했을 때 행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 네 번째는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관에 두어야 하고요. 또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근거 자료를 이렇게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처 방안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고하고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요. 심리적 치유 상담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소에 상담해서 도움을 받고 또 평소에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 관련 법규는 남녀 고용 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 성희롱 사례가 나오죠. 요양부서 성희롱 사례는 사례 1, 2, 3이 나옵니다.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지 안마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한다든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차용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원래 이제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업윤리강령이라고 옛날에는 8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업윤리강령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근래의 책에서는 직업윤리원칙으로 이렇게 11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교사면 교사의 윤리강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의사면 의사의 윤리강령, 각 전문가들은 다 윤리강령이 있거든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윤리강령. 그렇듯이 요양보호사도 이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윤리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원칙 11가지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빨간 글자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해 나가면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라는 것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 또 사회적으로 요구된 행동 규범을 직업윤리라고 합니다. 그럼 직업윤리 원칙 11가지인데, 여기다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책이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거기다가 줄을 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기결정체에 대한 존중. 세 번째는 보고. 네 번째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섯 번째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여섯 번째는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일곱 번째는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 비밀 유지. 여덟 번째는 적극적으로 협력, 다른 타 직원들과. 아홉 번째는 학대 발견하면 신고. 열 번째는 물질적인 보상.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읽어봐도 그냥 이해가 되죠, 그죠?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 보면 계속 나왔어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정치인지, 정치적인 신념, 신체 이런 것, 개인적인 선호 등 이유로 대상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 보고하라.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 철저, 복장 관리, 건강 관리, 외모 관리.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알수 있는 문제지만, 요양보호사로서 어머님한테 갔을 때는 간편한 옷차림이 좋겠죠. 막 애출복 입고 가가지고 힘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편한 옷차림.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거. 아직도 어르신들이 그런 예의 바른 거, 친절한 태도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생활 존중하고 개인정보 비밀 유지. 정보를 알게 됐던 거 비밀을 이렇게 간직하고 이제 발설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가족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른 직원들과. 아홉 번째는 신고하자, 학대받으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갑질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 10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1번부터 쭉 보면은 99페이지까지 10가지가 나오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학습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노트를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든지 녹음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귀에 익혀 드려야 됩니다. 읽어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이 책 한 권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요양보사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대상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양보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자.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죠. 권리를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할 때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주자. 어르신들의 권리가 뭔지 한번 지켜주자.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중해주고 혹이라도 요양보사가 자신이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따로 선교활동이라든지 포교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양보사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양보 업무는 요양보사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무엇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잊지 않고 자신을 점검한다라. 초심. 그래,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의 능력이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양보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자다 생각하고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협조, 상호 협조, 조화를 이룬다. 그 여러분이 이제 센터라든지 요양원에 근무하게 되면은 다른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의료진하고 모든 분들하고 이렇게 상호 협조하는 태도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자세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를 개발하자. 예. 뭐 어떤 여러분들이 그 이제 노인 요양 보호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 있으면은 자주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스펙을 쌓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되고요. 보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삼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이런 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보시면 그 예의 바른 행동, 친절하고 앞에 분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바른 몸가짐,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대상자의 호감을 주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은 반드시 지키고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연락하고 양해를 구한다.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는 없으면 들어가지 말고 메모 적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계세요 하고 놓고 하고 기다렸다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계세요 하고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황당하기 참 미안한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을 열 때도 좀 이따가 열면 좋은데 그냥 문도 막 열면서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하겠죠. 우리 예의범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도. 그 다음에 유아어, 명령어, 반발 사용하지 않는다. 눈높이 맞추라. 또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18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하지 말고, 행위를 하지 말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폭력, 언어적인 직원에 대해서. 무능력, 태만,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훔치는 행위, 절도, 불복종, 반항. 다섯 번째,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하고, 뭐, 알코올을 복용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뇌물, 돈, 차용, 이런 행위.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금연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되어 알선하는 행위. 쭉 나오죠? 대상자의 기록. 직무 기록, 고의로 위조, 변조를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본인 부담금 할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예비해 발설하는 행위. 또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할당된 장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또그 다음에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보고하라 이런 거죠. 사고 발생 시 시설장에게.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아홉 번째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조언하지 말아야 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다음 지금 여섯 가지 정도 있죠. 준수하라. 권리를 보호한다. 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뭐 증빙 자료가 될때 녹음까지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할된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요양보호 업무의 윤리적인 문제 사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보기 105페이지. 그 105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조에 의하면은 벌칙이 과태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또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보험법에 위반을 하면은 이런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기출 문제는 이건 잘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나올지도. 자, 1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자, 요양보호사의 이제 건강 및 안전관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여러분들이 있고, 이제 그 근무하다 보면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과로라든지, 신체적인 그 경무라든지, 교대 근무라든지, 휴식 시간 부족이라든지,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자. 그럴 때 이제 그 대표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여기 책에는 근골격계 질환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이 뭐 통증 뭐 이런 쭉 나오죠. 손목 통증 해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 나오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감염 예방.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감염 예방. 이런 부분을 하는데 책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요. 감염 부분은 독감, 뭐 결핵, 노로바이러스, 뭐 온 머리니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입니다. 우리가 골격계는 잘 아시겠지만 생체의 그 체형을 유지하고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기물의 주요 저장고도 되죠. 그래서 그 인체의 골격을 형성하는 뼈, 이런 관절, 근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치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개인적,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근육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이 나타난 질환이다라는 거죠. 목, 어깨, 팔, 상지와 허리, 다리 통증을 동반한대요. 그래서 그 여기 참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작업 관련 근골격계의 원인으로서는 작업 요인이 있고 또 작업자의 그 요인이 있고 직업 요인,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먼저 근골격계의 질환의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책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질환이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자세, 불안정하게 하는 자세로 작업을 한 경우, 또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에 이 발생한답니다. 무리한 힘을 갑자기 준다든지, 또 대상자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 피곤하고 지친 상태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발생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에 발생하는 환경, 바닥 같은 데 물기가 있거나 미끄럽거나 하면 또 평평하지 않는 바닥, 또 그 다음에 이제 통로 같은 데 어지럽혀 있거나 물체의 바닥에 작업장 통로라든지 이런 그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 뭐 고장난 장비라든지 정비 수리되지 않는 보행로가 되어 있다든지 계단 높이가 너무 높다든지 어두운 조명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은 다섯 가지로 언급을 해놨거든요. 어깨 통증, 손목 통증, 요통, 목 통증, 팔꿈치 통증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참고사항에 보면은 요양보호사의 통증 호소 부위가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은 프로테지는 어디예요? 허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그죠? 그 다음에 손, 손목, 손가락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을 보시면 요양보호사처럼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이라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히고 머리 빗기고 일상생활 힘들어지는 어르신에게 이게 이제 어깨 통증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증상을 보면은 특별한 예상이 없는데도 통증이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이 어깨 주변에서 시작해서 팔로 방사되고요. 팔을 움직일 때 어깨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을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고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 방사통이라는 것은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인 발생 부위가 멀지만 같은 신경계통이 있어가지고 전달이 되는 방사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운동요법이 나와요. 어깨통증, 스트레칭 운동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 실습을 한번 하면 됩니다. 1번처럼 이렇게 팔을 반대편 어깨 쪽에 쭉 뻗고 지그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못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끌어당기도록 반대편. 그 다음에 손 한쪽 들어가지고 올린 상태로 등 뒤로 지그시 눌러주고 수건 같은 걸로도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수건 가지고 막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칭을 하는데 정말 멋있게 하는 분들 있더라고. 수건으로 하니까 스트레칭도 풀고 졸음도 도망가고 좋은 것 같아요. 수건 가지고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수건요법이 많아요. 수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보시면 옆에 또 그림이 나오죠. 109페이지. 엎드려가지고 양 무릎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뭐 팔굽혀펴기 하듯이 말이죠. 2번 이렇게 합니다.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앉은 자세 어깨를 살짝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 뒤로 이제 손을 뒤로 이렇게 한 자세로 젖혀서 날개뼈를 서로 모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 교재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이 교재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지식과 습득을 계속해서 이제 그 하시려면은 요즘에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운동 스트레치 운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해보는 거죠. 이 책에는 이제 책에 나오는 이걸 뭐 기출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집에도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그림으로. 네, 그래. 자, 어깨 통증 예방 운동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 통증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에 손목에 통증을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수근관은 여기 이제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대요. 가급적이면 자연치유로 이렇게 하는 게 낫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근관 증후군인데 손가락, 손바닥이 저리는 등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손의 감각이 저하되고 저린 감각, 동적 근력이 약화가 특징이 되고, 컴퓨터를 많이 해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는 그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노화로 인해서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막 손이 떨려가지고. 본인은 안 뜨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떨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조절을 못해. 그래서 내가 민망할까봐,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먹으세요. 예, 그러고 하니까 안심을 해가지고 덜하더라고요. 왜냐면 남들이 보고 있다 뜬다니까 더 뜬다 하니까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 참 그런 분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한다. 저희 아버님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90세 되시니까 막 이렇게 떨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